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행사 참석을 계기로 앞으로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로부터 이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이 이번 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아직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중국은 그동안 그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데 북한의 긴장 조성 행위 등을 억제하고 북한을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려는 그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서 양국 관계가 사실 소원해졌고요. 고위층의 교류와 소통 채널도 단절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금번 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 중국의 권력 서열 5위죠. 5위인 유인산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을 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소통 채널이 복원되었고요. 또 이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로켓 시험 발사 행위를 아마도 만류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난에 처해 있고 또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중국의 류인찬 상무위원의 이번 방북으로 그러면 북중관계가 고위급 교류까지 물꼬가 터질 수 있겠습니까?
일단 금번 방북으로 인해서 북중 관계는 당대 당의 관계가 복원되었고요. 또 고위층의 소통 채널이 복원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이 원하는 것을 북한이 들어주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위해서 외부의 그 지원이 절실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그 정체되었던 북중 간의 경협이 다시 모색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소한 이를 위한 협의가 시도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경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중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에 깊이 편입되어 있는 데다가 시장 경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의 급속하고 전폭적인 경협이 당장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어떤 그 경협을 위한 논의나 협의나 시도 뭐 이런 것 등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보낸 이 친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번 그 북중관계 관련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 내용을 보면은 그거 자체로 일단은 그 북한과의 관계를 중국이 중시한다는 것을 이제 표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친서 네. 내용 중에 보면은 전통 우호 관계를 개성하고 향후 장기적이고 건강한 또 안정적인 그런 관계 발전을 희망한다는 것이 이제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는 그 전통 우호 협력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일 그 선친이죠. 김정일 사망하기 직전 말년에 그 시기에 북중 관계가 전략적 협력 관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후퇴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략적 협력 관계로 가려면은 그 고위층의 소통 채널이 복원돼야 되고 또 정치 외교적인 또 전략적인 협력 경협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북중 양국은 금번 이번 그 방북을 통해 가지고 양국은 전통 우호 협력 관계를 확인을 하고 향후 전략적인 그 협력 관계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는 데에 합의한 게 아닌가 양국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과거에 강조했던 그 혈맹 관계로까지 이 복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냉전 시기에 있어 왔었던 그런 혈맹 관계로 복원하기는 어렵고요. 그 어떤 같이 참여했었고 선열의 경험들을 존중한다 이런 표현들은 전통적인 그런 관계를 지칭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 사이에 여전히 시각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엔 방북에서도 이제 드러났는데요. 양국 간의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줄곧 견지해 왔고요.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개발의 그 병진 노선을 이제 견제하고 있고요. 그런 북한의 입장에서 핵을 사실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대내외적인 그런 압박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핵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6자회담 재개니 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북한 측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핵 언급을 회피하면서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이번에 70주년 행사 때 아무런 그 큰 그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 일단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 것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는 중국의 체면을 좀 고려해서 또 중국과 중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을 또 고려해서 유예를 한 거지 그 카드를 완전히 버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된다면은 그 카드를 다시 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비핵화에서 지역 안정으로 바뀌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네, 이번 방북에서 보면은 중국 측이 그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6자회담의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죠.
네.
근데 이게 우선순위가 그 이전에는 북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을 때는 한반도 비핵화가 앞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맨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중국은 비핵화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에서 한반도 안정을 평화 안정을 우선하는 그런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이제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해서 일본의 안보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미일 동맹이 강화되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일본이 대중 압박을 시도하고 뭐 이런 것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게 포석이 아닌가. 그래서 현 단계에서 북중 관계를 보면은 중국이 그렇다고 뭐 북한을 완전히 끌어안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고요. 미일 동맹의 강화나 혹은 뭐 한미 동맹의 강화에 어떤 구실이 되고 있는 북한의 돌발적인 모험적인 그런 행위를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북한과 중국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향후 북중 관계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텐데요.
네.
일단은 한미일 3자 관계,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중 견제와 압박의 그 수위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견제가 강화되면은 북중 관계도 강화될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중단하고 6자 회담이 복원되거나 혹은 뭐 복원을 위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은 중국도 북한을 유도하고 동참시키기 위한 어떤 그 외교적 대화 협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북한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거리 로켓이나 핵실험을 단행을 한다면은 북중 관계는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고 다시 소원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북중 관계는 큰 가닥에서 개선 방향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제 구체적인 뭐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북중 관계 발전 속도나 폭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전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통일연구원의 전병곤 박사로부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 이후 북중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